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는 놀랍도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열심, 진심을 바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므낫세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 다 시정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과 제사 제도와 또 절기를 회복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와 멸망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신데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사랑과 믿음, 은혜라는 단어들을 떠올린다면 므낫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요시야가 이만큼 잘했으면 하나님이 잘한 사람을 봐서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심판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더더욱 감춰져 있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신앙상의 이 오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우리의 기대가 비껴가고 있는 부분은 늘 간과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자 한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부활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성의를 다하여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보기에 가장 신앙적인 행위, 또 신앙적인 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이런 정도는 기독교 아니고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도덕성과 치성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도덕성과 치성이 없는 종교는 종교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데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는데 기껏 우리 보고 도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정성을 기울여라 라는 정도면 신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과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옛날에 서당 훈장님도 가르칠 수 있고 지금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오고 우리도 수긍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당 갈 사람이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천당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 수긍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주셔서야만 구원과 말하자면 천국이 허락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법과 치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어떤 증명, 어떤 설명을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치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의 치열함이 좋다로 받아들이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것과는 다른 단어라는 걸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이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는 자라는 것을 말하자면 대적, 운명으로 정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 이건 도덕법입니다.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 피로 씻어야 되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의리를 지키셨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의리라니 조폭들이나 쓰는 이야기를 구원했다 쓰시다니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조폭들은 법으로 도덕으로 묶이지 않고 의리로 묶었을까요? 스스로를 스스로의 관계를 왜 의리라 그럴까요? 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 악당이니까. 법이나 도덕 같은 것으로는 자신의 그 조직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의리라는 것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그 의리는 관계에 관한한 법보다 윤리보다 큰 것이죠. 그런 관계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의리로 묶이는 겁니다. 그건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그 못난 자식을 둘 수 있고 그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관계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벌의 운명에서 구해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는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인데 50대 50으로 나누자가 아닙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믿음의 관계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은 믿음을 가진 자를 수용해야 됩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갖기로 했으면 신뢰로 갖기로 했으면 그의 배신도 그의 모자람도 그의 짐이 됨도 감당을 해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 있으면 믿기로 하고 쓸모 없으면 내버리기로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한테 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 바치면 너희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전 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자식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시집 안 간 딸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오는 거 있는 것이 구약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왕이 율법 자체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나 지킨다고 지킨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호세아식으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내가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종교적 행위는 나를 목적하고 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너희는 공식으로 종교를 행사하여 나한테 보상을 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는 너희를 목적한 주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내 창조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아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부모 아닌가요? 이런 식의 이해가 구약에서 내내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법을 지키다니.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법이라 말이냐? 법이라 말이냐? 피도 눈물도 없이 법이라 말이냐? 그걸 지키면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게 어느 부모나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나 할 거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새끼가 이 말은 그 인격을 가진 믿음과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본질에서 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딱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무정해지는 거죠. 비정해지고 냉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이런 대로 몰아가서 안심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게 욥입니다. 대단히 재밌죠. 욥기의 재미는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욥기의 재미는 느닷없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욥기 1장에 욥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이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이렇게 뭐가 못마땅해서 밤낮 시비만 걸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바쁘냐? 욥을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어렵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허락을 받고 사탄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뺏어가서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시 오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봐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냐? 몸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배신할 겁니다. 좋다. 그래서 이제 몸을 치죠. 온갖 병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불평을 토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왜 날 낳았는가? 달력에 내가 태어난 날짜가 없었더라면. 이런 말들을, 일단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달력에서 날짜가 빠지면 그날이 없어지나? 뭐 이렇게 묻는 무식한 발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통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직접 뭐라고 할 수 없죠. 왜 나는 건강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젖을 먹였을까? 왜 그날은 해가 떴을까? 그런 게 한참을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죠. 야,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네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그 전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많이 쓰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악역이 한 말인데 모든 그 개업하는 집에 그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습고도 미묘하고 그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만나서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까지 이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만나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감은 뭐냐? 네가 감히 내가 틀렸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 답이 이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가 아니고 법이 최종 심판자인 거예요. 법이. 얼마나 한심해요. 법이 최종 권위이면 권력이고 권위이면 거의 어떻게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놀리시죠.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너를 이런 시련 속에 두는 것은 네 지위, 네 신분은 다르기 때문이야. 넌 내 후사야. 너는 내 통치를 이어받을 자식이야. 법대로 하자고? 이게 욥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얻어 걸리는 거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그 앞에 있는 므낫세의 그 반발과 이렇게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회복한 종교 정화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상징적인 곳에다가 전부 이상을 이 우상을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 해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 위협적이고 유다는 국제 정치 속에서 매우 불안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대표로 나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가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므낫세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 합니다. 세웠던 우상을 치우고 허물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지웠던 절기를 회복하고, 종종 회개하지 말란 말을 하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잘못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명예와 존귀와 믿음과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학교를 안 갑니다. 속이 터지죠. 부모가 학교에 가라고 그러면 아침에 가방 들고 없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찾아오고 선생님 앞에 가서 부모가 빌고 그 자식 죽을 만큼 패고,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자식이 회개를 한 겁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을 앉혀놓고 이제 다시는 제 욕심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선생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펴. 공부를 하자. 아니,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난 내 욕심 안 부리겠다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망나니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망부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자는 초등학교는 이제 국산사자 은미체잖아요. 여러분에겐 뭐가 교과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까 욥기에서 본 바와 같이 욥은 삶의 그 자리, 실존에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도전에서 거꾸로 지고 시험받아 흔들리고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후사를, 그의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만 종교 행위가 행사되고, 자신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 반복되는 자기의 현실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겪으셔야죠. 거기서 인간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어떤 시험을 받고 어떤 타협을 항상 하는가, 나도 몰라. 이게 굉장히 큰 타협이죠. 나도 몰라. 이 나도 모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실력이 생기고 철이 들고 분별이 생기고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한계에 대하여 자기가 후회한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믿음이 크고 지혜로워집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견디는 것 속에는 아까도 나열한 것 같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웃을 수 있게 만들고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유능할 때는 아무하고도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결과를 주시려고 하지 않고 겪게 하십니다. 겪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의리를 선포하십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때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이죠. 그때 줍니다. 그때 사랑합니다. 그 조건에선 사랑할 수 없죠. 오늘 로마서를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리를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리죠. 믿음이란 구원을 받은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우리의 고백을 어느 만큼 지켜내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의리,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난 천국 갈 거고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그렇게 비난을 함으로써 자신이 확인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운명이 천국이라는 걸 안다면 모르는 자보다 나아야 됩니다. 능력에서 낫지 않습니다. 인간성에서 나아야 됩니다.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부닥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확인해야 되는 것과 함께 내가 그 꼴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겐가는 신뢰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용서라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각각의 생애에서 매일, 매 순간, 매 경우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보고 구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입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따뜻하고 용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희망이 어떤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나서서 고함을 지르는 것과 다릅니다. 안전자리에서, 눈빛에서, 여러분 표정에서, 여러분의 특권, 생명과 진리와 소망과 사랑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특권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되고 넘쳐야 합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를 합니다. 따뜻하구나.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자 시작하자 하는 교과서입니다. 책을 펴라. 오늘은 10월 16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을 기억해 하사 우리의 생애가 우리 스스로의 성장과 자랑과 영광일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